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어제 미국 내 전략 자산을 동원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F-22, F-35B, 그리고 한국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번 훈련은 과거의 훈련과 완전히 일치하는 일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이날 러시아군이 우크라 동부 바흐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에 이스칸데르K 전술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한 8개의 아파트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하나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와 주변 10개 마을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동부전선에서 점령자들의 공세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적은 침공 기념일에 약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뭐든 성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오는 24일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회담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2014년 체결된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근거해 미국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접근 가능한 필리핀 내 군사기지는 총 9곳으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상시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군용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내 군사기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무력 공격에 맞선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은 중국이 서필리핀에 대한 불법적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제 서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의 대사관을 재개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사관 개설은 역내 더 많은 외교관 배치뿐 아니라 태평양 주변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미국의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현지 필요에 따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제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냉전 이후 예산삭감 과정에서 지난 1993년 폐쇄된 뒤 30년 만에 재개설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의 역량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군 전략지원군은 지난 30일 자체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이글 스트라이크 21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미사일의 종말 속도가 음속의 10배라며 어떠한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중국 해군이 연안방어체계에서 더욱 파괴적 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며 거부전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처음 공식 공개한 것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해군은 지난해 4월 이글 스트라이크 21이 중국 해군 055형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은 초강력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미국이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다짐한 미한 국방장관 회담 직후 두 나라 군이 한국에서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난하며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하에 2023년 첫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측은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 B전투기를, 한국 측에서는 F-35A 전투기를 동원했습니다. 훈련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회담이 열린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고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미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B-1B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확장 억제력에 대한 믿음을 한국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한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F-35, F-22, B-1B 다 스텔스기예요. 북한이 스텔스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인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미연합 조치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최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이 스텔스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략 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어김없이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과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에 대해 전면 대결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인권과 제재,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북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며 한반도와 지역 정세 격화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 담화에 대해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정면 대결을 재차 거론한 만큼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한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무력 도발을 중단했던 북한이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들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한다면 더 강력한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미한연합훈련 규모의 확대 등은 북한으로서도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핵 위협을 노골화한 데서 비롯된 상황 전개라며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북한에게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예상 외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결국 한국의 핵무장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북한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더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담화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북한은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순안공항과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수십 문의 무기가 동원된 봉양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이들 무기들을 추후 도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높이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대사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을 계속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조치를 강하게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pushed hard in the Security Council to produce products.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조치로부터 북한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왔다며 그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안보리 13개 이사국은 일관되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기를 원했다며 특히 북한이 더 많은 무기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즉답 대신 안보리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started discussions, as you know, the president announced in September during high level week.
우리는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고위급 행사 주간에 유엔 안보리 개혁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 이사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나라가 이사국이 될 것인지 강조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어진 브리핑에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다른 나라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건 각국의 독립적인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에서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it is of course an each country's independent sovereign decision to
그러면서 미국은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는 꽤 명확한 기록이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한국의 노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공동 우선순위에 있어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러시아 정부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 북한과 같은 악질적인 공급자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대러시아 제재 조치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대리인을 이용하는 건 우리의 제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키프로스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무기거래상 이고르 지멘코프 등이 러시아 회사에 첨단 기술 장치를 공급했다며 지멘코프를 포함한 개인과 기관 등 22곳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들이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31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짐 맥거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바바라리 의원과 프라밀라 자페알 의원 등 4명의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북한, 파키스탄, 영국 등 7개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무기가 극히 일부라도 사용되면 전 세계적인 기후 파괴와 글로벌 기근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대통령에게 핵무기 금지 조약의 목표와 조항을 수용하고 핵 건축을 미 국가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하원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미국의 다른 모든 연방부처와 의회 지도자,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세계를 핵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핵전쟁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새로운 양자 핵무기 통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며 2026년 이전에 군축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및 기타 핵무장 국가들과 전 세계 핵무기에 검증 가능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시한이 정해진 폐기를 위한 합의 또는 이런 합의에 대한 협상을 추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핵공격 개시 권한을 종식할 것과 즉각적인 핵무기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중단시킬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런 무기들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핵무장한 국가들이 이런 무기 사용을 준비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만 방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막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 처음 발의됐지만 소관상임인 외교위원회 표결에 올려지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소위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2021년 1월 20일 발효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이 조약이 미칠 영향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다른 나라들의 이 조약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며 이 조약은 검증과 군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을 특정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마무리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핵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연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일 VOA에 박진 장관의 이번 방미는 역내 핵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외교적, 전략적 관여를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oreign Minister Park's visit to the U.S. this week i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not only follow up on and reinforce the good discussions.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과 타이완, 이란과 중동, 경제 안보 계획들, 일본과의 3국 협력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외교적 관여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여전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Coordinating on a response to the expected seventh nuclear test could be codified between the two foreign policy leaders.
클링너 연구원은 두 외교 장관들이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미한 관리들이 일본과 함께 매우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는 보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이행, 군사력 과시, 유엔에서의 추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제재 이행과 억지력 유지 등 기존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특히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so finding ways to perhaps persuade, if not pressure China to be more constructive. As you know, Blinken almost right after this meeting will travel to China.
여 석좌는 박진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제기하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만류하고 2022년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블링컨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촉구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두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recommendation would be that they should also include a human rights upfront approach, especially with the recent nomination of Julie Turner for the U.S. Special Envoy.
맥스웰 연구원은 두 장관이 인권 우선적 접근법도 포함해야 한다며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되고 이에 앞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되는 등 북한 인권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웨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규탄하며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양측이 인도태평양 전략도 논의할 것이라며 두 장관의 이번 만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뒤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two Indo-Pacific strategies where they can coordinate. But going beyond just the broad discussion about
여석자는 두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중국 문제, 타이완,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도 이번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되고 중국의 강압적 행태도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discussions of primarily focused on China and its varied and diverse threats to the region, whether it's military intimidation.
클릭너 연구원은 중국이 영내에 제기하는 다양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무역 관행,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강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이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양국 관계의 긴장을 조성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So I think the important thing for Foreign Minister Park and Secretary Blinken to discuss is how they can one
스탱거론 국장은 두 장관이 어떤 변화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유럽과 일본의 파트너들과도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정부 간 논의 뒤에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미국 의회와 연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은 결국 행정부보다는 의회를 통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IRA 문제 외에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시한 공급망 회복력, 경제 안보, 기후변화 등도 미한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가 다음 주 서울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이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한국 내 납북 억류자 가족,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이를 VOA에 오는 7일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서울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면담엔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친형 김정삼 씨,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 가족인 황인철 씨,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위관리가 서울에서 억류자 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납북자 가족을 만난 사례 역시 극히 적어 주목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임 시절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납북자보다 주로 이산가족들을 면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납북 억류 문제는 자신이 다룬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아니었으며 대부분 이산가족 관련 사안을 다뤘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과거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났지만 한국 내 납북자 가족과의 면담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 억류자 문제는 정당한 관심 영역이자 인권 문제로 박 부차관보가 그런 회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it is a legitimate area of concern. It's a human rights issue.
박 부차관보를 만날 예정인 억류자와 납북 피해 가족들도 이를 VOA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미국 정부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동생의 생사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특별히 또 대사관에서 그 미국 국무부에서 또 그 정박부 대표님이 또 직접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또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게는 하는 그 체험이니까 너무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사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일 서울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알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처음으로 만난다며 동생의 생사 확인과 석방 및 송환을 요청하는 서한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 보고관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문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리 이사장은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실무자를 만나 협력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서울에서 부차관보급 이상 관리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이 두 살 때인 1950년 9월 아버지 이성환 씨가 공산군에 납치된 지 72년 반이 거의 지났다며 박 부차관보를 만나면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태생적으로 인권 범죄 국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리 사장은 또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당시 10만 명에 달하는 납치 피해자들과 수많은 국군 포로의 송환을 묵인한 데 대한 일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약소국이었던 한국에 있지만 미국도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를 516명, 억류자는 6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를 VOA에 정박 부차관보의 이번 납북 억류자 가족 면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둘 것이란 이전 주장을 그대로 적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인권 특사 지명은 이런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자국민이 납치되고 억류된 한국과 일본인에 대한 미국의 유대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의 유엔 진정서 제출을 돕고 있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BOA에 외면받던 문제에 미국이 눈을 돌려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킹전 특사도 이 문제의 당사국은 한국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미국에 협력을 요청한다면 미국도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N 뉴스 김영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 준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가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맡았던 차석좌를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로는 처음으로 CSIS가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추구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태도, 인식, 논의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So this was a report about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When we started the work on the report, we realized pretty quickly there was
이번 보고서는 대북 정책과 확장 억제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초점은 확장 억제에 맞춰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정책 대화에 있어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대해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제안을 했고 그중 하나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준비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혹은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결정적인 실무 수준의 계획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마지막으로 배치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사전 논의는 우리의 많은 권고 중 마지막 권고였습니다.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계획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단지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초점이 대북 정책보다는 확장 억제에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었습니까?
So I think in general it was there's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곧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협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이른바 빅뱅 비핵화 합의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잦은 무기 실험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집중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는데요.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아니지만 계속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억제 이론에서는 분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높은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준비 작업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So I think just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beginning preparations to think about this in the planning stages. Again, no decision being reached in the planning stages. I think it's just it's different.
미국이 이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과거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결정도 계획 단계에서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응은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훈련을 늘리고 고위급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다르죠. 때로는 북한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고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과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을 먼저 실시하고 저장시설 건립 등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이고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So that's just a conceptual timeline that we created in the report. I think naturally when you plan something, your decision about whether to go through with it or not will be a threshold point.
이것은 우리가 보고서에서 상정한 개념적인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임계점은 우리가 미리 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미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동을 취할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상황에 따라 가속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 사전 결정적인 계획으로 봅니다.
왜 지금 상황에서 사전 결정적인 조치만 취합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국에 부담을 줍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ight now is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They're not going to pursue that. And they don't support South Korea.
글쎄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CSIS 한반도 위원회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아직은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재배치에 따른 부담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고 운송수단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연합훈련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로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훈련은 사실상의 재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재배치라면 일종의 순환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Yeah, the idea that there would be a constant rotation and tempo of exercising. Not that weapons would be coming through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ut assets could be coming to the Korean Peninsula.
군사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핵무기가 직접 한반도와 그 주변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전투기가 됐든 잠수함이 됐든 핵무장할 수 있는 자산이 한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재배치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 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 억제력을 동맹 방어에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한국과 북한이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VOA가 인터뷰한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최대 12개의 미국 도시가 북한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So we did talk about this in the report. The first thing is that we have to understand that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 nuclear umbrella,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확장 억제. 핵우산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 동맹국들도 그랬지만 동맹들은 핵 충돌이 있을 때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에 대해 일부 의심이 있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밝힌 것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국인들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주둔해 있고 7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5만 명의 미군이 일본에 주둔해 있고 7만에서 8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속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을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인들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 미국이 대응하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때문에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든 미국이 즉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대중의 정서는 만일 북한이 이미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한 뒤라면 미국이 그때 가서 북한에 보복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So the whole idea is to establish deterrence and the credibility of assured U.S. retaliation so that North Korea would never even consider using a nuclear weapon. And if you look at th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미국의 확실한 보복에 대한 억제력과 신뢰성을 확립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문서들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생존하지 못할 것이란 점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와 지도부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때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이 생존을 원한다는 점에 있어 이성적입니다. 양측 간 핵 충돌은 매우 파괴적일 것이기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일 것이란 점을 납득시켜야 하죠.
한국과 미국이 나토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핵공동기획협의체를 언제쯤 신설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미국과 한국 간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We looked at the nuclear planning group as an idea that is that may not have been needed in the past but an idea that has come of age in terms of
핵 기획 그룹은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일 동맹과 미한 동맹의 관계에 있어 적절한 때가 됐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뿐 아니라 2030년까지 예정된 중국의 핵 증강을 감안하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핵 억지력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핵 기획과 핵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한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핵 공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 동맹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독점적으로 미국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핵 역량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 어떤 시나리오와 임계점에서 핵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동맹의 이해를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잠재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 자체가 북한의 공격에 취약성을 높인다면 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So there are certainly capabilities, right? The nuclear weapons themselves, how fast you can deploy them, how fast you can target, how accurately you can target.
억제력에는 핵 역량의 측면이 있습니다. 핵무기 자체를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억제력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훨씬 강한 억지력을 가졌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죠. 실상은 미국은 핵 잠수함이나 폭격기로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작전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실제로 신뢰할 만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되는 게 좋다는 타당한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섰을 때 바로 확실하게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 자산이 분산돼 있는 게 한반도에 여러 개가 집중돼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쉽게 그곳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CSIS 보고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더 열린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don't think so right now. I think that process, and I'm not advocating this, I think the process is this idea of potentially returning.
지금으로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저위력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통해 권한을 공유하며 마지막 단계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중 어떤 것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핵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현재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 계획과 구상에 한국을 더욱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런 관련 조치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터 차석자로부터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CSIS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승조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116명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지난 1968년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 정권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이들의 상속인 15명, 그리고 가족 47명과 가족의 상속인 51명, 외국인 신분의 가족 상속인 3명 등 116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원고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존 푸에블로호 원고와 다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승조원 등은 북한이 1968년 1월 23일 관리와 정부 직원, 군인, 요원 등을 동원한 푸에블로호에 대한 공격을 통해 당시 한 명의 승조원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후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승조원 혹은 승조원의 상속자에게 1,3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가족의 경우 배우자에겐 400만 달러를, 자녀와 형제자매에겐 각각 250만 달러와 125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06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4명에게 9,700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021년엔 북한이 또 다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승조원 등은 앞선 판례를 근거로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최종 배상 명령을 할 때 사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전체 배상액에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연방법은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전 소송에 참여한 푸에블로호 승조원에 지불해야 할 23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인 억류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약 37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배상액이 담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직계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억류 피해자 오토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은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송에 관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미국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 판결을 받자 북한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이 배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1일 버킹엄 궁에서 개최한 음력 설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탈북민을 초대했습니다. 이 탈북민은 국왕이 주민들을 세뇌하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국회의원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1일 저녁 런던의 버킹엄궁에서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탈북 여성을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엔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 내외를 비롯해 다수의 영국 왕족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계 유명인들이 대거 초청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탈북민 출신 박지원 씨도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이날 행사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찰스 3세와 두 차례에 걸쳐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3세가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세뇌 등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를 만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왔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이제 감옥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자유를 다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찰스 왕이 말씀하셨어요.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브레인워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박 씨는 영국뿐 아니라 14개국으로 이뤄진 영국 연방을 대표하는 국왕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많이 긴장했지만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가 옆집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대해줘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끝나기 전 찰스 3세 국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 사진 촬영을 직접 제안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답장해 주셨고 또 마지막 가시면서 북한에서 왔는데 정말 처음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봤다면서 마지막 손잡아 주시고 또 사진 찍어 주시고 이렇게 가셨고.
영국 언론들도 이날 행사를 자세히 소개하며 찰스 3세 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외동딸과 막내 아들인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유명 모델인 알렉사 청, 수백 명의 아시아계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소속으로 맨체스터 지역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던 박지원 씨는 앞서 지난 15일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도 초청돼 참석했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이를 BOA에 영국 국왕이 탈북민을 버킹엄궁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의 큰 부담이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꼴꼴이 북한 체제 밖으로 탈북해 온 사람이 영국에 와서 뭐 정계를 진출한다고 출마도 하지. 또 나라 정상이 원수가 초청한 그런 행사에 초청되어서 다른 나라 외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이렇게 되면 북한 외교관들은 대단히 큰 압력이죠, 아마.
태 의원은 또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50여 명 규모의 소규모 만찬 행사에 자신과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의원 2명이 초청돼 직접 양정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지도자들이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씨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큰 힘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이제 더 이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고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국왕이 영국의 국왕이 북한 주민들을 알고 계시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박해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꼭 힘을 내시고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또 국왕을 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특권은 우리가 뭔가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건데 북한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태평양의 라니냐 현상에 따른 기후 냉각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봄 남아시아는 기록적인 고온을 겪었습니다. 유럽은 초여름까지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렸으며 중국도 이상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파괴적인 홍수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난 연말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이 급증한 배경일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모니카 메디나 해양국제환경과학부 차관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우리가 올해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시 노력했던 시기로 기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미국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지구의 육지와 물의 최소 30%를 보존하겠다는 약속인 세계 30-30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과 태평양의 소국 팔라우 공화국은 지난해 4월 미국과 제7차 국제해양회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불법 어업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고 해양 보존 등 410개의 약속을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줄이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또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엔 환경총회의 역사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역사상 기후 관련 최대 투자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메디나 차관보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더 많은 오염과 더 적은 생물 다양성, 더 많은 온난화와 더 적은 지구 안보이며 또 다른 길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한 더 지속가능한 미래와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향한 더 나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